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6절까지 말씀해서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도시들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의 문 어귀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축소를 주어 그가 자기를 가운데 거하게 하라.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도시에 있는 자가 바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원래 본문 전체는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뭐 지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도피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피성이라고도 전해진 그 내용이 바로 도피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지 않게. 민수기의 내용은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고 지금 읽으신 여호수아 본문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전해준 내용입니다. 자, 도피도시는 무엇인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피도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섯 개의 도시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인데 피난처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되는 좀 독특한 목적의 도시입니다. 이것을 여섯 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그 긴 강이 흐릅니다. 아시죠? 갈릴리도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왼쪽편 오른쪽 세 개씩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짓는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듯이 우리 3절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를 거기로 피신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도망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기 성도 여러분들 각각의 생명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65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들의 건강 상태와 그들의 생명의 상태를 모두 조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의 대가로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형벌로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조금 경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보면은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원한이 있든 미워하든 분명히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을 죽이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한도 없고 고의적이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도끼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내려치는데 이 도끼가 빠져나간 것이에요. 도끼 손잡이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이 사람 몸에 맞아서 이 사람이 급사를 하게 됐습니다. 형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맞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억울할 노릇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적인 그런 판례를 통해서 어떤 벌금을 내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가 나와 있지만 이때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모세가 죽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그 죽인 사람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죄의 값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의도도 없고 악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죽인 건 맞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참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피난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잘하신 건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싸고 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살인자는 고의적이진 않지만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그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위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런 도피도시, 여섯 개의 도피도시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자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향한 보복을 일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교육받고 많이 법률적으로 발달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사형은 인도적이지 않다. 사형은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많은 시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 마음을 제동을 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범죄가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지 아시겠죠? 누가 성도님들의 뺨을 이렇게 쳤으면은 너도 그 사람에게 가서 뺨을 그대로 쳐줘라. 이런 내용이겠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우, 하나님은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는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이 보복하라고 하나? 네, 그럴듯하죠. 네,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잔인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세요. 단지 사람이 잔인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나도 이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줘야지,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해주고,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이 사람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지난 세월에 그런 적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은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이대로는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가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딸들 중에 우리 레아와 동침했던 사이에서 우리 디나라는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디나라는 딸아이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10살쯤 되던 해에 이방 민족 진영에 있어서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잠깐 산책을 했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37장이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디나라는 어린아이가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을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이복 동생이지만 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 처녀를 잃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오빠들의 마음은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냐면,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몰고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집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악이고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살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데 대한 복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명분만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히려 당한 것만 있으면 당한 것만큼만 갚아줘라 라고 하시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당한 억울한 만큼만 너희들이 호소할 뿐이지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도껏 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도피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사람을 실수로 죽여본 적 있으세요? 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잘 겪을 수도 없는 일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종종 나옵니다. 이 모형은 비유랑은 조금 다릅니다. 모형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신약에 있는 어떤 내용을 매칭시켰을 때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사건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모형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공부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도피 도시에 대한 것이 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복수하고자 뒤쫓는 피해 복수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피해 복수자, 피해 원수를 갚는 자라고 나왔네요. 5절에. 그리고 마지막은 도피 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누구와 이제 매칭을 시켜볼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대상을 저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많은 죄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모형이라고 저희는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어디서는 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먼지와 같다. 또 우리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 많은 대명사로 우리를 칭하지만 저는 우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명칭은 죄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죄인을 일컫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듭난 죄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사람을 죄인으로 부르는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거의 거부하세요. 불쾌해하시고 내가 왜 죄인이냐? 잘못은 저질렀지만 나는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나가서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나? 이거는 마치 제가 설명드리기에 편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인종과도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 캐나다만큼 많은 인종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요. 흑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흑인인 것입니다. 이 흑인이 아무리 그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어도 이 흑인은 그냥 흑인이라고 우리는 흔히 합니다. 그리고 백인은 또 그냥 백인인 것이죠. 이 인종에 대한 구분은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의 피부를 지니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듯이 선택을 안 하셨듯이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아도 죄인이 왜 죄인인 것이냐?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입니다. 자, 탄생이, 그 태생이 죄인인 것을 알려준다. 두 번째는 왜 죄인인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죄는 분명히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같은 것 같지만 절대 다릅니다. 제가 말씀 뒷부분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마땅히 무언가 한 가지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잘못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말이 헷갈리시죠?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데 사흘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 아기가 죽었다고 했을 때 자, 이 엄마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엄마의 유죄에 대한 내용은 아이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그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자, 이 두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안 했으면 또 유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한 번에 저질러지기도 하겠지만 한 인생에서 연달아서 저질러지는 큰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각각 다른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또 죄를 지었다, 또 그것을 면책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가장 큰 유죄의 명분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죄의 명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할 때나 성경을 많은 곳에서 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 도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모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성경 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한 구절과 계시록 두 구절, 20장의 말씀과 21장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또 21장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들의 몫이 되어서 그 진노의 대가를 그들이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땅히 지옥에 간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일반 범죄도 그 행위가 위법하고 정말 그 형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책임을 갖고 형벌을 받는 것인데 아무리 그 행위가 위법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잘 맞아도 행위자가 그런 책임이 있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엉뚱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끼리 막 노는데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던 모양이에요. 6층, 7층 되는 그런 상가 옥상인데 지나다니는 한 행인이 또 하필 그 돌에 정수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뭘 찔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골절이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요.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고 아이에는 그 위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이가 지은 죄는 가볍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세상 법도 그 법의 윤리상 그 아이는 부모의 어린아이고 변별력이 없고 아이는 실상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형법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 도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나가서 나도 의도하지 않은 살인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구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따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것과 참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게 여러분들 다 선택해서 하셨나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산 죄인으로 태어나신 다음에 그렇게 어디서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각각 태어나신 거 다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나요? 나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겠다 선택하신 분 아무것도 없고 아시아인이 될 것이라는 선택을 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선택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죽었더니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런 억울한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일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은 그 사람이 죄인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위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20장 5절에 보면 피의 원수를 갚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쉬운 말로 이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피의 원수를 갚는 자는 바로 누굴까요? 성경에는 지금 이런 억울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는 자에 대해서 누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성경에서 보면은 보통 죽은 사람의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친척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보면은 형제들이 그 일을 다 하죠. 가서 복수해주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즉시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그 친척이나 우리 형제들이 가서 바로 그 피해 보복의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칼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람을 깨끗이 처리할 것인가. 이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를 가야 하느냐. 바로 도피 도시로 바로 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를 위한 피해 보복자가 즉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이 사람을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아직 도피도시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할 때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도피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이 피해 보복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성경은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피도시의 안에 그가 안전히 거할 수 있을 때에만 피해 보복자들은 그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뒤에는 제가 오늘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피해 원수를 갚는 자가 언제나 그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즐거운 삶을 살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그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그 피해 보복자는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그의 등에 비수처럼 칼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뒤를 따르는 피해 보복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피해 보복자는 누구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피 도시를 그 직접 만드시고 자비하심과 긍휼을 다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바로 피해 보복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로마서 12장에 말씀 있습니다. 피해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사탄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 피해 보복자도 되신다는 사실. 사람이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쫓기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그러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을 성경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을 혐오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적대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명분과 그 형법에 따라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면 즉시 그들을 다 모아서 지옥에 보내면 되지 왜 그들을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때로는 만수무강하다가 이 세상을 잘 향유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또 데려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즉시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한평생을 향유하다가 이렇게 또 데려가시는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 보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7, 80년의 아름다운 생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배제하고 피해 보복자로서만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간단히 이 세상을 멸하시고 끝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한 몇 명 정도 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들은 자신의 사형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은 1997년 이래로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상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집행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한국은 그런 법률적으로 모순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사형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더 흥미로운 것을 알았는데 주로 사형 판결이 언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사형을 언제 할까? 새벽이나 밤에 사람들이 다 잠든 그런 사이에 할 것인가? 예상을 깨고 주로 전 세계에서 사형 판결은 주로 오전 시간에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형은 보통 오전 시간에 집행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형수들이 먼저 오전에 그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요. 오전에 그런 면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형수가 오전에 면회가 왔다라고 할 때는 이미 어떤 상황인지 다 직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전 시간, 12시간 이렇게 넘어갈 때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전이 지나갔구나. 사형수들은 아직 형벌을 받지 않은 죄수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뭐 20년형을 받았다, 뭐 10년형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10년과 20년만 지나면 계속 형벌을 채우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형벌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결수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닐까. 사실 형벌은 사형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모든 나날을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결수의 존재와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형수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아마 오늘 오전이 지나면 다음날 오전까지는 또 몇 시간 생이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도피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복수의 칼날이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쫓기는 자, 이런 자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존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삽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짓는 것을 또 즐겁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언젠가 쏟아질지 모르는 그 진노를 항상 머리 위에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고 어떠한 위협도 나의 생명에는 지장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안전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장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 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맘먹고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들, 주님과 적대관계에 있고 주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무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활을 집어들고 그들의 몸을 향하여 활을 시위를 겨누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과 심판의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도피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실수로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 그리고 두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쫓는 피해 보복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도피 도시입니다. 도피 도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저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 도시는 누구인가? 이 도피 도시가 모형을 하고 있는, 나타내주는 이 대상은 바로 누구인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신 분. 도피도시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이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죽음을 면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했던 그 억울한 사람들조차도 바로 모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면책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그는 도피도시로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그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우리 행악자들을 향한 무기를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활을 시위를 당기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활을 대신 맞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몸에 꽂혀져야 될 그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그 베어줘야 할 휘두를 그 칼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그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무언가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칼을 들고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막 혈기를 내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진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 칼에 죽던가 아니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던가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모두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도피도시가 살인자들에게 주었던 네 가지 유익이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은 도피도시에 들어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도피도시 안에 있는 이상 그들은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죄인들은 도피도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쫓기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 바로 자유입니다. 죄인들은 도피도시에서 네 번째, 죄인들은 도피도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20장 6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서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저는 말씀 중에 이 6절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읽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언제나 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몇 스퀘어 피트 되지 않는 그 집이 주는 유익이 어떻게 이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곳에서 참 안전하고 참 평안과 영원한 복락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교회 소식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아프신 분들이 더 많구나. 그리고 평안을, 우린 영적으로 평안하지만 참 육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늙고 때로는 병들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지금 6절 말씀대로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6절에 있는 이 대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언젠가 죽을 날이 있어서 그 날이 이 죄인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형벌이 이제 해결되는 그 날이 되겠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도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안전과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침몰하는 배 안에 있어도 안전할 것이고 때로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도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나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직도 그 도피 도시 안에 있고 그 도피 도시 안에 도피 도시 자체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도피도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기쁨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 힘있게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기를 주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진리의 자유를 더욱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피의 보복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그런 감격 속에 한 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